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8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11,755kHz로 새벽 2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3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15,530kHz로 새벽 5시부터 6시까지 9,890kHz로 4회에 걸쳐 송출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밤 9시부터 10시까지 15,530kHz로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새벽 3시부터 4시까지 새벽 4시부터 5시까지 9,760kHz로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부터 10시까지 15,25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첫째 날 3월 24일 일요일 기다리라는 부르심 시편 27편 14절 37편 7절 9절 34절 39편 7절 40편 1절 69편 6절 갈라디아서 5장 5절 로마서 8장 18에서 25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들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무엇을 하라고 간청하는가? 아마도 인생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 중 하나는 기다림일 것이다. 우리가 누구든 어디에 살든 인생의 어떤 위치에 있든 우리 모두는 때때로 무언가를 기다려야 한다. 매장에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것부터 의학적 진단을 듣는 일까지 기다림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어떤가? 주님을 기다린다는 개념은 시편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 가득하다. 기다리는데 꼭 필요한 것은 인내이다. 인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의욕을 물리치는 최고의 약속이다.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사람들은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을 확신하고 기다린다. 당장은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자신의 상황을 그분께 맡기고 주님이 최선을 다해서 일하실 것을 확신하고 기다릴 수 있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단순히 주님께 매달리는 것 이상이다. 그것은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겪는 극심한 목마름과 같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갈망이다. 시편 기자들은 주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복을 기다리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바라는 열망이야말로 인생의 다른 어떤 갈망과 필요를 뛰어넘는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과 온 피조물이 만물을 새롭게 하실 때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의 복된 만남이 이루어질 마지막 때를 고대하고 있음을 감동적으로 기록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얼마나 고대하는 약속인가. 우리가 궁극적인 구원과 하나님과의 재회를 기다리는 동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지만 주님은 성령을 통해 지금도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 우리는 새롭게 창조하심으로 절정에 달할 구원의 계획을 증거하도록 부름받았다. 재림이라는 이름 자체에 우리가 기다리는 소망에 대한 생각이 담겨 있듯이 새로 지으심은 재림교인으로서 우리가 기다리는 소망의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성취이다. 우리는 기다리고 있지만 그 기다림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안다. 초림하셨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그분의 재림에 대한 우리의 확신을 분명하게 한다. 교훈입니다. 우리는 문제, 상황의 해결만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를 고대하며 기다린다. 인내는 의욕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신하고 기다리게 한다. 묵상. 나는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대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적용. 그대가 가진 소망은 그대에게 어떤 도움이 됩니까? 기도하는 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믿음과 신뢰로 기다리는 법을 어떻게 배울 수 있겠습니까? 영감의 교훈입니다. 올바른 것을 옹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어떤 때는 힘든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인내하지 못한다면 풍요한 상급을 잃게 될 것임을 나는 보아왔다. 하나님의 큰 밭에서 일하는 충성된 농부로서 우리는 눈물로 씨를 뿌리고 인내하며 소망을 품어야 한다. 우리는 고난과 슬픔을 겪을 것이다. 유혹과 피곤한 수고로 영혼은 괴로움을 겪을 것이나 우리는 기쁨으로 거두기 위하여 믿음 가운데 인내하며 기다려야 한다. 교회 증언 3권 327.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는 인내심이 부족하여 쉬 지치고 문제의 빠른 해결만을 고대하곤 합니다.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 만나기를 고대하게 하시고 주님께 모든 소망을 두게 도와 주옵소서.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방송을 통해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박용범 목사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내적 상처를 치유해야만 하는 세 가지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내적 상처를 치유해야만 하는 세 가지 이유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17장 1절로 4절 그리고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7장 1절로 4절 그리고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나로 하여금 사람 1만 2천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따라 저가 곤하고 약할 때 엄습하여 저를 무섭게 한즉 저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으로 왕께 돌아오게 하리니 무리에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23절입니다. 아히도벨이 자기 모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 아비의 묘에 장사되더라.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과 우리나라 사람들을 비교할 때 가장 두드러지게 다른 점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얼굴이 굳어있고 어둡다는 점입니다. 거의 경직되어 있어서 혼자 있는 사람 중에 미소를 띤 온화한 얼굴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조금만 거슬리게 하면 곧 폭발할 듯한 상태여서 낯선 사람이 무엇을 물어봐도 퉁명하게 툭 던지듯 말을 합니다. 이것은 생활 수준의 문제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가난한 나라 사람들도 기쁜 일이 별로 없는 듯이 보이는데도 여유가 있고 웃음이 있고 미소가 있으며 편안해 보입니다. 경직되어 있지 않고 천진난만하며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물론 예외적 상황도 있겠지만 제가 관찰해 본 결과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체로 경직되어 있고 어두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우리나라가 열린 사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지배하는 근간에는 유교 사상이 있습니다. 어른을 공경하고 예절과 예법을 중히 여기는 것을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유교 사상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지나칠 때 경직된 사회, 경직된 사람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는 존대를 하는 말이 따로 있고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는 하대를 하는 말이 따로 있습니다. 이런 언어 습관은 다른 나라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언어 습관입니다. 예를 들면 점심 먹었느냐에 대한 영어의 표현은 나이와 상관없이 Did you have lunch?입니다. 대상이 누구이든 다 똑같이 you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대상에 따라 말이 크게 다릅니다. 밥 먹었니? 또는 점심 식사 했어요? 점심 식사 하셨어요? 점심 진지 드셨습니까? 점심 잡수셨어요? 이처럼 말에서부터 대상에 따라 쓰는 방법이 다름으로 상하의 구별이 엄격해져서 상하 간에는 서로 대화가 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상하의 구별이 엄격하다는 것은 윗사람의 말을 아랫사람이 거부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과 50대 할아버지와 서로 유라는 호칭으로 사용하는 사람들과 얘야 그리고 아저씨로 호칭하는 사람들 사이에 어느 편이 대화가 잘 될까요?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토의 문화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원로들의 지침이 일방적으로 시달되었지 서로 토의해보고 합리적 결론에 따라서 서로가 함께 나아가는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일방적 시달로 이끌어가는 문화라면 누구의 생각이 반영된 것이고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는 내용일까요? 그것은 당연히 기득권의 생각과 기득권의 이익입니다. 그래서 권력이 센 사람들, 연장자, 그리고 남자들의 생각이 선이라고 제시되어 왔고 그것에 대해 불편해하면 예의 없는 것들 또는 근본도 모르는 것들로 매도되어 눌러버렸습니다. 지금은 사정이 조금 나아졌지만 선생님은 가르치는 분이고 학생들은 듣고 배우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당연시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갖고 토의하거나 서로의 생각을 들어보고 합리적인 것을 찾아내어 합의된 결과에 대해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쳐 이루어 나가는 분위기가 아직도 잘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로의 생각이 충분히 공유되지 못함으로 약자 편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늘 불만이 있습니다. 일방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하므로 그 의견에 대해서 늘 반대의 심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패거리 문화가 만들어졌습니다. 힘과 숫자로 밀어붙여야만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패거리에 속하지 않으면 밀린다라고 생각하여 보통 대여섯 개의 단체에 속해서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 속에서 살 때 사람들은 어떤 정서를 갖게 될까요? 권력을 갖고 소위 출세를 해야만 한다는 강박관념 속에 살게 됩니다. 높은 지위를 가져야 하고 돈 많이 버는 직업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직된 사회 구조이므로 치열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하면 회복될 기회조차 박탈당하므로 최고를 위해서는 초반부터 모든 노력을 다 기울입니다. 새벽부터 새벽까지 공부합니다. 수업 시간에는 자는 한이 있어도 학원에서 새벽까지 공부합니다. 그런데 불행한 것은 1등은 오직 한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1등 외에는 모두 1등이 아닙니다. 2등, 3등, 10등 등도 대단히 잘하는 것이지만 이 세상은 1등만 기억하는 세상으로 변해서 1등 외에는 모두가 패배자인 것처럼 살아가는 경직된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경직된 사회에서 사는 사람들은 모두가 상처를 받습니다. 1등하는 사람들조차도 나름대로 상처를 받고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 등으로 인해 그들의 마음속에 역시 큰 상처가 남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상처를 입고 치유되지 못한 채 성인이 되고 늙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내적 상처를 받았는데 치유되지 못한 채 살아온 아히도벨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속 상처의 모든 부분들이 아히도벨의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히도벨이 가진 상처가 치유되지 못했을 때 그 상처는 그냥 속에서만 있지 않고 밖으로 표출되었습니다. 결국 스스로를 죽게 만드는 최악의 상황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 있는 내적 상처들은 반드시 치유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 가지 내적 상처를 치유해야만 하는 이유를 아히도벨의 경우를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열등의식에 사로잡힐 때 나 중심이 되기 때문에 상처를 치유해야 합니다. 열등의식에 사로잡힐 때 나 중심이 되기 때문에 상처를 치유해야 합니다. 본문은 1절과 2절 초반부 그리고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7장 1절, 2절 초반부 그리고 3절입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나로 하여금 사람 1만 2천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따라 저가 곤하고 약할 때 엄습하여 저를 무섭게 한즉 저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3절 모든 백성으로 왕께 돌아오게 하리니 무리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아히도벨은 모사였습니다. 모사는 왕의 정책이나 전쟁의 조언을 해서 왕이 결정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지 직접 일에 참여하여 시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모사인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자기가 직접 12,000명의 군사를 택하여 그 밤에 그들을 지휘하여 다윗을 따라가서 다윗이 곤하고 약할 때 엄습하여 무섭게 만들어 다윗을 따르던 백성들은 모두 도망가게 만들고 다윗 왕만 죽인 후 도망갔던 백성들은 다 압살롬에게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오직 자신만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도벨의 말을 자세히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자신에게 맞추어져 있습니다. 1절로 3절에서 아이도벨 자신을 지칭하는 표현만 네 번 사용하였습니다. 1절에 보면 나로 하여금 내가 일어나서, 2절에서도 내가, 3절은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도벨은 왜 자기 자신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이도벨에게 있는 열등의식이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아이도벨은 열등감에 빠져 있어서 자존감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존재감에 대해 스스로 확신하지 못하여 그것이 상처로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회복하고자 하는 생각에 늘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지나치게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존재감에 대해 남들이 생각하는 부분과 자신의 존재감에 대해 스스로 생각하는 부분 중에 스스로 생각하는 부분에 의해서 자존감을 갖기도 하고 열등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과 다르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생각에 그들 모두가 틀렸고 내가 맞는다라고 생각하면 마음의 문제는 없습니다. 틀렸다 맞았다의 문제는 차치하고 마음의 상처 문제만 본다면 스스로에 대해 확신을 갖고 있으면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히도벨의 열등감은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성경에 그의 어린 시절에 대한 기사가 없지만 틀림없이 어린 시절에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어린 시절은 현실감으로 말하는 시기가 아니라 상상력으로 말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슈퍼맨처럼 보자기를 메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마음에 떠오르는 수많은 상상력을 말로 표현할 때 현실 속에 살면서 상상력을 잃어버려서 매우 현실적이 되어버린 어른들의 눈에는 아이들의 상상력으로 인한 말들이 허무맹랑한 것들 뿐입니다. 그래서 생각 없는 어른들은 상상력으로 말하는 아이들의 말을 가차없이 자르고 혼내주고 면박을 줍니다. 그러면 혼난 아이는 키가 팍 죽고 주눅이 들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상상력 속에서 나온 말들이 무시되어질 때 그들은 열등감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자라나는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어른들의 부주의로 인해서 상상력으로 커져야 할 꿈은 사라져버리고 면박으로 인한 상처로 주눅들어버리는 열등의식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학교에서의 삶이 성적으로 드러날 때 생각 없는 부모들과 선생님들이 성적으로 비교하고 단정적인 말들을 행할 때 자녀들이 깊은 열등감에 빠져들어갑니다. 넌 동생만도 못하냐? 철수 성적은 1등인데 넌 뭐냐? 이런 말들이 자녀들로 하여금 열등의식 속에 빠져들게 만듭니다. 아이도벨도 그가 가진 열등의식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일생을 열등의식 속에 산 아히도벨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는 그동안 스스로를 힘들게 했던 열등의식에서 비롯된 역반응으로 자신이 중심이 되는 일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사임에도 불구하고 전투를 실행하는 장수가 되길 자처했고 이 모든 일에 자신이 아니면 누구도 할 수 없다는 생각까지도 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나 중심이 되면 그 순간부터 나라는 크기에 한정되어 버립니다. 나의 과거, 나의 경험, 내가 배운 것, 내가 가진 지식 등에 국한되어 그것만이 최고라고 생각하여 내가 가진 그 틀에서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그것이 최상이라고 생각하며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나 중심이 위험한 이유는 나 중심이 될 때 사망의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생각은 죄의 본성을 기본으로 하며 그것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하는 일마다 망할 짓만 골라서 하게 됩니다. 이런 삶을 성경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삶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열등의식은 사람을 나 중심으로 흐르게 하는 치명적인 상처입니다. 열등의식을 극복할 때 다른 사람의 말도 경청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독불장군 같은 사람 중에 열등의식의 상처가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열등의식은 치유되어야 합니다. 열등의식은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의 나의 존재를 바르게 인식할 때 치유됩니다. 남과 다른 성격이나 외모 등은 하나님의 고유한 작품입니다. 그것은 다를 뿐 틀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양한 모습을 드러내는 귀한 모습입니다. 서로 간에 발견되어지는 다름이 톱니처럼 멋지게 조화되어 아름다움이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다 똑같은 얼굴이거나 다 똑같은 성격이라면 이 세상은 참으로 재미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을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영역에서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신 내 자신의 가치를 확신해야 합니다. 또한 대화법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성격 유형에 대해서도 배워야 합니다. 내 자신의 개성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다른 사람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이미 받은 상처도 치유될 수 있습니다. 상처 준 사람들과 환경을 조용히 생각해 보면 상처 준 사람들도 상처 입은 사람이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도 그들의 부모님이나 주위의 사람들로 인해 받은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여 학습받은 대로 상처를 제공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들을 이해하게 되고 그때부터 나의 상처가 서서히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열등의식을 치유하지 않고는 결코 행복해지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열등의식이 반드시 치유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열등의식이 치유되어서 이제는 나 중심으로부터 이제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애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길 기도합니다. 한국연합회 성경연구소장 임봉경 목사입니다. 이 방송을 들으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진리의 성령의 감동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다루던 엘렌 화이트의 완전에 대한 이해를 더 보충하겠습니다. 성경과 엘렌 화이트가 말하는 완전은 다이나믹, 역동적이고 점진적인 것으로 평생의 사업으로 여기는 성화의 경험과 유기적인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화는 어떤 최고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지각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완전의 목표도 언제나 계속하여 움직이는 역동적으로 계속 열려있는 지평선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완전의 목표를 이루었다고 주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화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과 결부되지만 죄인들이 구원받는 것은 그 순종의 행위에 기초된 것은 아닙니다. 또 그렇다고 그런 행위에 열매 없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엘렌 와이스는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는 당연히 순종과 행함이라는 성화의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그 성화의 목표가 바로 완전인 것이죠. 그러므로 성화의 목표는 완전의 모본이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자라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본과 동일할 수 없다고 그녀는 주장합니다. 그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어떤 의무는 강조하면서 다른 의무는 무시하지 않는 균형을 이루어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그리스도인도 여전히 유혹에 빠지기 쉽고 영광화에 이른 후에야 유혹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에서 자유롭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완전주의적인 냄새를 풍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완전의 경험이 아닌 것이죠. 완전의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은 늘 겸손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자신이 연약한 것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느낌이나 감정이 이런 완전주의적인 사람들을 지배하지만 그런 것들이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결정하는 요소가 아닙니다. 내가 완전한 느낌을 받는다고 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완전한 그리스도인은 죄를 품고 있거나 죄를 변명하지 않지만 오직 예수님만이 절대적으로 죄 없이 완전한 분임을 인정합니다. 그녀는 품성의 완전에 있어서 그분과 동등하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참남된 죄를 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엘렌 화이트는 그들은 모본과 동등하게 될 수는 없으나 그것을 닮을 수는 있다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자라남은 이 땅에서 어떤 순간에 완성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모본을 향하여 자라날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나타내는 세 가지 중요하고 특별한 특징을 지적했는데요. 참 의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완전의 향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입니다. 두드러진 특징. 첫 번째는 신자들 사이에 연합을 이루는 그런 깊은 열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혼자만 거룩화라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과 연합을 이루는 열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참된 겸손의 자세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모든 일에 참고 인내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특징이 그리스도인의 완전히 갖는 중요한 증거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이루는 은혜는 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신자들의 반응하는 믿음과 함께 작용함으로써 역사합니다. 엘렌 화이트이 완전한 신자에 대하여 묘사하는 전체적인 그림은 다음과 같이 여섯 가지 차원 또는 국면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국면 또는 첫 번째 차원입니다. 신자가 완전하다고 여겨지는 국면입니다. 회개하고 통회하는 신자가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공로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순간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법적으로 완전하다고 여겨집니다. 정료계단 62쪽입니다. 자, 이에 대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입니다. 완전의 이런 차원은 칭의의 경험에 속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가 곧 완전의 차원이에요. 완전하게 용서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하다고 여겨진 하나님의 자녀이며 구원에 대한 온전한 보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단계에서도 그리스도인은 그 자체로서 완전하다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의 단계죠. 두 번째, 이제 절대적으로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상대적인 면에서 완전으로 여겨지는 역동적인 자라남의 단계입니다. 그리스도인 삶에서 성장과 진보를 보이고 은혜 안에서 자라나는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상대적인 측면에서 완전하다고 여겨집니다. 여전히 어떤 부분의 실수와 결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계속 자라나는 신자는 빌립보서 3장 13절로 15절의 의미에 붙이고 완전하다고 여겨집니다. 칭의의 결과인 성화의 자라나는 수준에서도 역시 그 자체로서 완전한 것입니다. 계속 칭의의 그 결과로서 그 자라남의 그 결과, 자라남의 그 과정, 그 자체도 역시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역동적인 자라남은 사랑의 순종을 나타내며 이제 고집스러운 죄를 짓거나 죄에 대해 변명하지 않는 특징을 지닙니다. 실수나 결함은 있지만은 고집스럽게 성령을 거역하면서 끝까지 그런 죄를 고집하는 그런 죄에 대해서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죄 지은 것은 이것 때문이라고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가 연약하고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특징을 지닙니다. 교회정은 2권 400쪽입니다. 율법은 완전한 순종을 요구한다. 열 계명 중 하나라도 어기면 하늘의 하나님께 불충하는 것이다. 태만이나 고의적인 범죄로 율법에 요구해서 조금이라도 이탈하는 것은 죄이며 모든 죄는 죄인을 하나님의 진노 아래 가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의 의도적인 고집스러운 죄를 범하는 일이 없게 되는 단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이런 고집스러운 죄들을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죄들을 짓지만 안다면 실수와 결함이 있지만 이 단계에서도 역시 절대적이진 않지만 그 자체로서 완전하다고 여겨집니다. 네 번째 단계입니다. 마지막 환난의 시기에 있을 종말론적인 완전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완전과 관련하여 가장 논란이 많은 부분이지만 마지막 시대의 위기에 완전케 될 성도가 지니는 중요한 특징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알려진 죄를 짓지 않으며 알고서 죄를 짓기보다는 차라리 죽음을 택하려는 충성심이라고 엘렌 화이트는 각시대 대쟁투 621쪽에서 말했습니다. 이 마지막 상황에서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알면서도 죄를 짓겠습니까? 더 나아가 시험받고 연단받은 성도는 회개하지 않거나 용서받지 못한 죄를 생각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연단의 시기에도 그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완전히 반사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있는 세속적인 것이 불타버려야 할 것이라고 엘렌 화이트는 말합니다.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 그들은 본성적으로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서 알고 죄를 짓지 않을 것입니다. 선지자 왕 589쪽입니다. 자, 다섯 번째 단계입니다. 재림 시에 영광할 때 일어날 죄 없는 완전입니다. 온전한 의미에서 완전이나 무지함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때 완전케 된 신자들은 불멸을 입을 것이고 더 이상 죄된 본성의 성정에 매이거나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제 여섯 번째 단계입니다. 영원토록 완전을 향해 자라나는 단계입니다. 완전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분에 대한 사랑이 증가되면서 계속하여 영원토록 자라날 것입니다. 각시대 대쟁투 678쪽입니다. 그러므로 완전의 목표이시자 모범이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있어서 영원토록 끊임없는 성장이 있을 것입니다. 하늘은 끊임없이 자라나는 곳입니다. 완전의 정점을 찍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영원토록 끝없이 자라나는 경험을 하는 곳이 하늘입니다. 이것이 바로 재림교회가 말하는 역동적인 성화와 완전의 개념입니다. 정말 멋진 개념이죠. 그러므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처럼 무제한 완전의 경지의 정점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하는 완전주의는 건전한 사상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인간이 이룰 수 있는 완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 그럼 이만치 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엘렌 G. 화이트는 율법주의에 대해서 뭐라고 평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사실 앞에서 살펴본 완전이라는 개념은 나쁜 게 아닙니다. 그죠? 또 완전주의가 나쁜 거죠. 마찬가지로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라 율법주의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럼 엘렌 화이트는 율법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여러 가지 인간적인 노력과 시도를 율법주의적인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인간적인 시도를 하는 것을 율법주의 신앙이라고 정의 내렸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도 없이 의식적이고 외식적인 외적인 행위에서 자신들의 만족과 안전을 찾으려고 한다고 시대 소망 172쪽 280쪽에서 말했습니다. 또한 죄짓고 회개만 하면 되는 줄로 알고 끊임없이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하는 것을 낙으로 삼는 이들도 역시 율법주의적 신앙의 징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물교훈 316쪽입니다. 또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다른 이들은 진지하게 노력하고 더욱 힘써 노력하지만은 늘 우울함과 좌절만 느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늘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지만 계속 좌절과 우울만을 느끼는 것도 율법주의적 신앙의 증상이에요. 정로계단 116쪽에서 118쪽에 그런 얘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산상설교에서 예수께서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엘렌 화이트는 예수님의 이 경고를 확대 해석하여 바리새인들의 의가 왜 무가치한지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들의 가장된 경건, 또 인위적 고항과 의식, 심지어 그들이 자랑하는 율법의 외형적 준수까지도 그들을 거룩하게 할 수는 없었다. 그들은 마음이 순결하지 못하고 품성이 고상하지도 그리스도와 같지도 않았다. 라고 삼상복음 53쪽에서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곧 이어 그녀는 율법주의에 대한 그녀의 전형적인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율법주의적인 종교는 사람을 하나님과 조화되게 하지 못한다. 바리새인들의 까다롭고 완고한 정통주의, 즉 회개와 온유와 사랑의 결핍은 죄인들을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에 불과했다. 그들은 맛을 잃은 소금과 같았다. 그들의 가마는 이 세상을 부패해서 방지하는 아무런 힘이 없었기 때문이다. 유일한 참 믿음은 심령을 정결케 하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라고 산상본 53쪽에서 말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율법주의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